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6장 6절부터 9장 6절부터 15절까지는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에스라의 그 기도가 어떠한 내용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그 기도하였던 그 기도자 에스라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누구였는지를 좀 먼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 에스라 7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히기야의 증손이요. 주전 536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리던 그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바로 그들의 핵심이었던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죠. 그리고 주전 516년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제 성벽을 건설해야 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때 바사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어서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굉장히 지독하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의 방해와 핍박 가운데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하수에로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왕권을 이어가죠. 이때 에스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7장 1절에 보면 에스라의 족보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스라야의 아들. 그리고 그 할아버지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사라입니다. 그리고 그 증조 할아버지 이름은 힐기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라야, 그의 아버지였던 스라야의 그 이름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주는 왕이시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사랴의 이름의 의미는 주께서 도우신다. 그리고 힐기야,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은 나의 분깃 쓴 주님이시다. 이름만 봐도 이 지금 에스라가 어떠한 가문이었는지, 어떠한 삶의 현장에 또 믿음의 현장이 있었는지를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힐기야는 그 요시아 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요시아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수많은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요시아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여로보암이 아닌 다윗의 길로 행했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평가하는 그러한 놀라운 인물입니다. 그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그 요시아와 함께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힐기야죠. 이렇게 그 에스라의 족보를 쭉 타고 올라가 보면 그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까지 이어집니다. 7장 5절을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몇 대손입니까? 60대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만 보아도 이 에스라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그 예배와 제사를 어떻게 집내했던 그 믿음의 가문이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이서 가장 가까이서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죠. 이어서 에스라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스라 7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이더니. 지금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는 주전 458년경입니다. 이때 바사 왕국의 왕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왕이 에스라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호의적이었으면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왕의 마음에 흡족할 뿐만 아니라 그가 탁월하거나 뛰어나서이기도 하겠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당시 바사 왕국의 그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닥사스다 왕도 그를 존중하고 그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매 삶에서 드러내며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었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마치 구약 창세기의 요셉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에 정통한 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런 에스라가 어느 날 특단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우리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여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준행, 지키기를 힘쓰며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이런 것이죠. 매일매일 큐티하고 그 큐티한 대로 매일매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큐티한 내용, 말씀을 묵상한 그 내용을 나의 일상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런 에스라가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2차 귀환이죠. 에스라 7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조서를 내리로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렇게 왕의 조서를 받고 그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과 함께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약 5개월에 걸쳐 1500km의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계산해 보면 하루에 10km 정도를 이동해야 됩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당시 그 교통편과 그 도로의 그 여건을 생각해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7장 9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이 일을 가능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에스라는 말씀에 대한 그 결단과 또 2차 귀환의 모든 과정 속에 스스로 어떠한 일을 행함에 앞서서 하나님의 그 동행,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인도했던 것처럼 자기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능력의 손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갔고 그렇게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매일매일을 한 걸음씩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죠.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또 하나님의 동행의 힘을 입어 기대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돌아온 백성들과 함께 기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도 잠시였죠. 예루살렘 귀환 후에 4개월이 지났을 정도 에스라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떠한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보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하는지라. 기가 막혀서 앉아있는 일이 어떠한 일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일이 허다했다라고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율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섞이지 않도록 그들의 그 거룩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명령이고 율례이고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버려버리고 이방의 딸들과 섞이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에 그 죄악의 일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 어떤 자들입니까? 방백들과 고관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죄를 짓는 일에 앞장서 있는 겁니다. 이를 보고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그렇게 기가 막혀서 앉아 있습니다. 이때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는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비추기 때문에 드러난 자신들의 그 죄악 앞에, 죄성 앞에 두려워 떨고 있던 그러한 자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저녁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아마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였던 것 같아요. 에스라가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는 이 민족의, 이 나라의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에스라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을 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네 가지로 정리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의 기도의 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짧지 않은 본문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발견하셨을 텐데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꼼꼼히 세어봤더니 28번 정도 등장하더라고요. 우리. 사실 에스라는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자신은 철저히 말씀 앞에 서 있던 자였고 말씀을 준행하던 자였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지켜 행하던 자였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은 죄를 우리의 죄, 나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적인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죄가 곧 나의 죄, 우리의 죄가 되는 것이죠. 에스라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기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됨의 기도죠.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도 공동체성을 가진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시대 속에 나만의 기도, 나의 기도, 나의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죄악과 작게는 우리 가정에, 더 크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더 크게는 이 나라 이민족에, 더 크게는 온 인류의 그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성을 가진 기도가 바로 에스라의 기도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죄, 이 나라의 죄, 우리 교회의 죄가 아닌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 그러한 죄성을 나의 죄성으로, 우리의 죄성으로 함께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리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미침이니이다. 또 7절을 보시면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죄로 인해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회개입니다. 이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네. 마땅히 하나님을 주위 삼고 왕으로 삼아야 되는 그 백성들이 다른 은혜,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 극명히 드러나듯이 바로 통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떠나 어기며 살았던, 말씀으로 이끌었고 말씀으로 지원받는 그 존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명령 불복종의, 그 불순종의 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죄를 철저히, 이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드러난 죄에 대한 통회이며 자복함입니다. 세 번째로 변화와 추구를 결단하는 기도였어요.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찌 다시 반복해서 주의 계명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어떤 고백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목숨 걸고 변화하겠습니다. 결단과 의지가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불복종하지 않겠습니다.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모든 실수와 죄악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결단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 중에 살펴볼 것은 바로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바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기대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갓싸웠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그 자비하심을 믿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셔도 마땅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죄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그 헤세드의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그 용서하심에 기대어 그 용서하심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이 아침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아침의 기도는 어떠한 내용이어야 될까요? 기도하니 역사가 일어나더라. 기도하니 세상이 바뀌더라. 기도하니 사람들이 변화되더라. 그리고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정적으로 무엇인가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아침 에스라의 그 네 가지 기도의 내용을 한 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 에스라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연결하고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됨의 기도입니다.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인식하며 고백하는 기도죠. 그들의 죄가 아닌 이 나라 이민족의 죄가 아닌 바로 나의 죄, 공동체의 죄를 바로 나의 죄로 인식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어떤 기도입니까?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있는 회개와 돌이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사시나니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을 드러내는 죄에 대한 고백의 기도였죠. 세 번째로 변화를 추구하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더 이상은 다시는 두 번 다시는 하나님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을 결단하며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기도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그 용서만이 나를 살게 한다는, 나를 회복하게 한다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아침 이 에스라의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어지고 매일매일 이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은혜가,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일상을 위해서 또 진행 중인 우리 국내의 선교와 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삼일교회의 수많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